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에 합당한 자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허락하시기 위해 상황 가운데 사람들로 또 말씀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애쓰심과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을 다하여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지휘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참된 비전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참된 비전이 우리 삶 가운데 생겨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구덩이로 몰아 넣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 구덩이가 빈 구덩이라고 밝혀 두었지 않습니까? 형들은 요셉을 죽음의 구덩이로 던졌으나 그곳에 물이 없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차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구덩이가 기다리고 있었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셉의 삶이 어떻게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론을 아는 우리에게는 그 구덩이가 은혜라고 단정을 지을 수 있지만 당장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구덩이를 은혜라고 표현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구덩이는 절망입니다. 구덩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은혜의 구덩이를 통해서 항상 당신의 사람들을 빚어가십니다. 지난 시간 생각해 보셨듯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그 구덩이에 요셉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어쩌면 요셉은 평생 이기적인 사람으로 늙어서 죽었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이 구원에 합당한 존재로 그리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통로로 사용되게 하기 위해서 늘 동일하게 인생을 다듬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 구덩이가 형태나 기간만 다르지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면 좀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그리고 나의 모습 때문에 회개도 하고 성숙해가는 자기 자신을 대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덩이가 없어도 나는 구원을 완성해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쓰일 수 있노라라고 잠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성경의 역사를 반역의 역사라고 얼마 전 아침 묵상의 글에 나눈 적이 있습니다. 모세 오경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훈련한 시간이 잠시, 그리고 여호수아서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원에 합당한 존재로 그리고 열방을 구원하는 그 일에 잠시 순종하는 것 같았으나 아시다시피 사사기 이후로 말라기까지 이스라엘 역사는 반역의 역사로 하얀 곡선을 그리며 끊임없이 내려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조심해서 그분이 명하는 대로 그분을 사랑하는 인생들도 사실 성경에 보면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신약에 이르러서 좀 괜찮아집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기대를 저버리고 자기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에는 하나님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민족이나 나라를 사실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우리의 역사가 마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역사로 쓰임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구덩이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 그분께 자신을 온전히 의탁한 사람, 말씀 중심이 되는 사람을 빚어가십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말씀 중심이 된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손에 꼽힐만 하다는 걸 정확하게 보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생명의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무지하게 애를 쓰십니다. 그럼 제가 서두에 우리 자신이 그렇게 구덩이에 빠져서 혹은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과정에 있다라는 것이 때론 못마땅하게 느껴지는 분도 계실 거라서 제가 성경에 한 두 명의 인물을 들어서 우리의 나아갈 바가 얼마나 긴 여정인지를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희망의 인물이 여호수아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직접 훈련하시는 과정 가운데 여호수아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도 배웠고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아가는 과정에 모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요단을 넘어 여리고를 정복하고 그 다음 아이성을 대면했습니다. 아이성을 대면했던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의 군사 지도자들은 이 성에 우리 모두가 올라갈 것 없이 2-3천만 보내어 이 성을 정복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어김없이 그 말을 따라서 아이성 전투에 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헤렘하듯 이스라엘 백성을 헤렘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라는 말을 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대적이 된 이방 민족들이나 사용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쫓아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대적이 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7장 6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그러니까 잠시 잠깐 있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있다가 7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난한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세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옷을 찢고요, 티끌을 무릅쓰고 궤 앞에 엎드렸다가 하루 종일 있다가 세 가지 질문을 통해 기도를 드립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셔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그리고 8절에는 내가 무슨 말을 더 해야 합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의 이름을 위해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다음 절에 반응하였다라는 걸 기억하십니까? 7장 10절에 이렇게 합니다. 일어나라. 여러분, 이 대목, 이게 꽤 오래전 수요 성경 공부의 내용이었는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가 언제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내 중심으로 살았냐? 어떻게 네 입에서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냐? 라는 질문 대신 하나님은 그냥 일어나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내게 온전히 너를 의탁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이성을 정복하거나 여리고성을 정복하거나 일을 하는 데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데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오는 것을 요청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 앞에 하나님 그분의 징계가, 그분의 구덩이가 다시 여호수아에게 있었습니다. 물론 아간의 범죄도 함께 있었지만 중요한 건 여호수아가 여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문제를 풀지 않는다는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강하게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인생이 어지간해서는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도구가 된다? 아니, 그건커녕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도 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신약의 제일 거장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걸어왔던 모든 인생의 여정을 한 번에 돌이킵니다.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나도 주님을 만났다라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껏 공부했던 그 구약의 모든 말씀을 그 메시아를 향한 계시인 줄을 알고 전달하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아라비아 광야로 3년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 다소로 내려가 무려 총 15년간이나 구덩이에서 빚고 또 빚으십니다. 그렇게 오래도록 하나님이 그 구덩이에서 사람을 통해 그를 빚으시고 상황과 환경을 조성해서 그를 빚으심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드디어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드리지 않습니까? 자기의 마음을 불평케 하고 자기의 행동에 반하는 한 사람을 저주에서 눈이 멀어버리게 했지 않습니까?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나서 자신을 그 다소에서 건져주었던 바나바와 불같이 싸워서 헤어지는 것을 보면 15년은 터무니없이 짧은 시간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구원에 합당한 존재로 혹은 구원을 이루어갈 이방인을 향한 통로로 빚어져 가야 할 대상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이 구덩이를 통해 일하십니다. 형태와 기간만 다를 뿐입니다. 구덩이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동일하게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틀린 이야기 같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수준에 맞게 일하시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감당 못할 사건이 되기도 하지만요, 어떤 사람에게는 일생의 소원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곁에 두신 사람들을 통해 그 일들을 행하시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덩이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아주 지혜로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덩이로 나를 빚어가는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나는 빚어져 가야 될 대상이 아니라 빚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신다거나 혹은 나는 이미 빚어진 대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호수아와 같은 일을 사도 바울과 같은 일을 서슴치 않고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두신 이 구덩이가 무엇인지를 발견한다는 것은 참으로 큰 지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구덩이를 통해 우리를 빚어 가실진데 여러분 그러면 이 구덩이가 공통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 시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구덩이는 한결같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가루로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사실 가루가 된 요셉을 주목하기보다는 성공한 요셉에 주목하다 보니까 1절에 주목하기보다는 그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보거든요. 그래서 1절은 소외된 절이기도 합니다. 1절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이끌려 여러분 이게 지금 누가 손에 손을 마주잡고 가이드를 해줘서 평안히 이 길을 내려갔다는 말이 아니라는 걸 잘 아시죠? 본인이 원하거나 바라는 바 계획했던 길이 아니라 수동태죠. 주어는 요셉이나 남의 목적에 의해 자신의 삶이 이끌려 내려갔다라는 걸 요셉의 삶의 특징을 먼저 보여줍니다. 바로의 신하 치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두 단어죠. 하나는 이끌려고 마지막 단어 산이라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 단어가 알려주는 뉘앙스가 뭐죠? 산이라 마치 도살장에 소가 끌려가듯이 끌려가는 거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가서 지금 팔린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남의 삶에는 끌려가고 팔렸다라고 하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간단하죠. 납치당해서 인신매매를 당했다라는 거죠. 사실 이 두 단어만으로도 충분히 요셉이 처한 형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충분히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 두 단어만으로 요셉의 인생이 가루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은 돈을 주고 파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팔렸다라고 하는 건요. 이미 요셉이 인간 아니라는 겁니다. 도구라는 겁니다. 자기가 원치 않는 길을 끌려왔을 뿐만 아니라 짐승이나 물건이 취급을 받는 상황으로 떨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노예의 가장 큰 고통이 뭡니까? 인격체로 취급을 못 받는다라는 겁니다. 노예는 주인이 소유하고 있는 소나 말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그런 상황으로 떨어졌다라는 것은 거두절미하고 가루가 되었을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덩이로 몰아넣으셔서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가실 때 하나님은 항상 사용하시는 공통적인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사람들 사이에서 고통의 시간을 겪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로만 소망을 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다듬으실 때 늘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잘 그리고 흔히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구덩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18절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합당한 존재로 빚어가시기 위해 누구를 가장 먼저 구덩이로 쓰신다라고 했습니까? 배우자였지 않습니까? 잊으셨습니까? 나를 다듬는 도구들은요, 나의 부족함이나 연약함들을 훈련하시려 내 곁에 두신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일전에 한번 여호와를 든 적이 있는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나이가 꽤 드신 직분이 있으신 여자분이셨습니다. 남편이 저지르지 말아야 될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것을 알아채신 이분이 죽음보다 더한 고통에 휘말리셔서 하나님께서 왜 자기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모르겠다라고 잘 알지도 못하는 저에게 이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도무지 알 수 없어서 전화를 드렸노라고 직접 그 불륜의 현장을 목격한 적은 없지만 명백하게 알게 되었는데 어찌했으면 좋겠냐라고 지금 이 순간에는 죽음밖에는 자기가 선택할 게 없노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로 위로를 하겠습니까? 일면식도 없는 분에게 제가 알고 있는 건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밖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이미 끝났다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구원받은 자답게 그리고 타인의 구원을 이루어갈 구원의 통로로 빚으시기 위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 그 일을 하십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그 시간 이걸 감사해야 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그 말을 듣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행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시며 전화를 끊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 반복적으로 이 일을 행하십니다.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빨리 아는 것이 지혜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매우 어두운 구덩이를 이야기하면 굉장히 이 시간들이 좀 인터벌을 두고 가야 하는데 2절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상황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영어 성경에 거의 대부분의 번역본을 한번 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영어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The Lord was with Joseph.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So he succeeded in everything he did. 여러분 이거 중학교만 나와도 대충 알 수 있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So he succeeded in everything he did. 그가 하는 모든 일에 그가 성공자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구덩이에 빠졌고 가루로 만드시는 과정이고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쓰시기 편한 도구로 빚어가시는데 그래서 1절에 말했잖아요. 끌려갔는데 팔려갔다고요. 그런데 곧바로 2절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 여러분 1절과 2절이 짧은 구절이라고 해서 이 사이에 시간이 짧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이 짧지 않은 시간 가운데 요셉이 무언가 반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려면 하나님의 복이 지속되게 하려면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배워 아시겠지만 순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걸 배우지 않았습니까? 1절과 2절 사이에는 요셉의 순종이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셉의 순종은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한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그 자리에서 도망가려고 했다면 지금 이 2절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주 적은 두 구절이지만 이 구절 사이에 한 인생이 그 절망 가운데 무엇을 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요셉이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다가 이제 이끌려가고 팔려가 노예가 된 다음에 전혀 그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지금 요셉이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인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물론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셉이 지금 노예로 끌려간 이 자리는 요셉이 꿈을 가진 자라든가 뭐 비전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얼마나 사랑받던 아들이었는가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그냥 수없이 많은 노예 중 한 명입니다. 그를 인격으로 취급했던 사람이 있을 리도 없고 물건으로 취급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요셉이 자기가 노예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했다라는 거죠. 도망가려 한다거나 자존심을 부리지 않고 노예로서 철저하게 헌신했다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지금 주어진 상황,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하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요셉과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면 제가 혼자 이런 질문을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요셉과만 함께 하십니까? 남은 열한 아들과는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이처럼 동일하게 일하신다면 그 당시에 그 야곱의 열한 아들은 얼마나 사랑하셨겠습니까? 다는 살펴볼 수 없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르우벤과 유다를 생각해 봤거든요. 성경이 실명으로 거론했기 때문에 두 사람의 행동을 비교하며 그 장면 속에서 유다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르는지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선하다고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그 부분의 정황상을 이야기한 것이지 곧바로 38장에서는 유다의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37장을 하고 39장으로 넘어왔거든요. 38장에는 유다가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 형제들과 그 부모님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거절하고 이방 땅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욕망대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버립니다. 가나안 여인과 그렇게 결혼을 하지 말라고 귀에 못이 박도록 들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 욕망대로 사는 삶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그 벌로 그 삶이 무엇을 받습니까? 첫째 아들 죽습니다. 둘째 아들 죽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추는 듯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유다에게도 구덩이의 시간이 펼쳐지는 겁니다. 유다는 계속해서 자기 욕망을 따라 삽니다. 가정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창녀와 동침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 잠을 잘 수 있단 말입니까? 다말과 불륜을 저지르죠. 그런데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불륜을 통해 우리가 아는 유다의 족보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유다에게 소망이 있다거나 무언가 선택받을 만한 게 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유다가 그 구덩이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라는 것이 38장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의탁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빚으실 때 아주 강력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예가 있습니다. 제 생각은 구덩이 중에 가장 강력한 구덩이가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지금 동일하게 펼쳐지는 이 구덩이가 가장 강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유다에게 일어났던 구덩이는 무엇이죠? 두 아들이 죽는 일입니다. 그럼 남의 집 일이니까 두 아들 죽었다고 해서 별반 마음에 큰 감동이 없으시죠? 만약에 우리 집에 아이가 한 명 죽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생의 소망이 끊어집니다.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셨습니다. 요셉을 앗아가니 소망이 끊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자식을 소망으로 주셨다가 자식을 내어 놓으라고 하십니다. 이삭은 아직 배우지 않으셨으니까 잘 모르십니까? 이삭은 자기 아들들이 서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곱이 그 길을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다윗은요. 여러분,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이후의 왕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수넴 여인도 그랬고요. 사르밧 가부도 그랬고요. 야이로도 그랬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구덩이를 자녀로 택하셨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구덩이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구덩이는 사람들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 놓는 곳입니다. 왜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하죠? 고운 가루가 되지 않고는 토기장의 손에서 100% 핸들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운 가루가 된 사람만 토기장에게 100% 순종합니다. 거친 흙은요, 아직 알갱이가 남아있는 흙들은요, 토기장이가 빚으려 해도 안 빚어집니다. 자기 고집이 있거든요. 좋은 흙이 되어야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가루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루가 될 때에야 토기장이 손 안에서 100% 놀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가루로 만드시기 위해 우리 삶에 동일하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저는 여기 마치 꼭 제가 성경의 비밀 하나를 발견한 것처럼 망연자실하게 이 부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결같이 이 구덩이가 자식으로 빚어진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자아가 센 사람들입니다. 야간에서는 남의 말들을 듣지 않고 야간에서는 하나님의 경고 앞에 그 마음이 졸이지 않는 사람들, 야간에서는 움직이지 않는 이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가루로 만드시기 위해 한결같이 자녀들을 통해 빚어 가신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제가 집사람한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보, 나는 센 사람이야? 네. 여러분, 저는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기 전에 항상 어떨 때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는가가 가장 큰 문제잖아요.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동사무소에 볼일을 보고 나오다가 차와 차 사이에서 유한이가 한 5살 정도 되었을 때 이렇게 튀어나와서 앞에 차가 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유한아라고 크게 소리를 질렀는데 유한이가 마침 멈추었고 모닝 승용차였는데 모닝이 유한이를 쓸고 갔어요. 옷을 쓸면서 머리 위로 백밀러가 지나가더라고요. 머리도 쓸렸죠. 제가 한동안 거기 서서 온몸을 부르르 떨고 있었죠. 그 경고 앞에 아주 가볍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어지간하면 깨닫게 하시면 무조건 멈추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고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거나 자아가 센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이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듬으시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자주 기도합니다. 저의 구덩이가 설교를 통해, 말씀을 묵상을 통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가게 해달라고 자주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손에 빚어져 가기를 늘 중보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잘한 게 무엇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자기를 의탁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39장은 요셉의 처한 상황을 자세히 밝히지 않지만 시편 105편 16절로 19절은 이 상황을 자세히 밝힙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이 간 걸 이야기합니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요셉이 아름답게 노예 생활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육체가 도망을 꿈꾸지 못하도록 착고로 묶이고 몸이 쇠사슬로 결박당하는 일반 노예들이 당하는 상황 그대로 그가 삶을 살았음을,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니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 그분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져 가는 그때까지 그가 육체적 단련을 시작으로 정신적으로 큰 고난을 받았다라고 시편 105편 16절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 영혼이 자기 신앙을 붙들고 이 상황을 넉넉히 이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고요,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까지 갔다라는 걸 밝히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의문을 하나 띄울 수 있죠. 1절과 2절에 어떻게 이 낙심과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께 자기를 의탁하는 요셉으로 바뀌어 갔는가? 사실 우리는 알다시피 요셉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인생인가? 이분에게서 신앙을 기대하기는커녕 남의 마음만이라도 좀 배려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이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 피할 곳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을 기억해낸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증손자입니다. 이삭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이 아닙니까? 이삭의 150세에 요셉이 태어났거든요. 이삭이 180세에 죽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요셉이 팔리기 전 17년간은 이삭과 함께 있었을 테죠. 아시다시피 그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편애했습니까? 야곱은 일평생 동안 얻은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과 경륜을 요셉에게 수도 없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그 두 사람이 자기 삶 가운데 일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귀가 닳도록 또 듣고 또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두 분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아무것도 붙들 것 없는 인생이 되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인생을 역전시키셨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아마도 사랑하는 손자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 간증들을 수없이 했을 겁니다. 들을 때는 요셉이 별것 아니게 여겼을 테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생의 위기의 순간,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이 닥쳤을 때 여러분 뭐가 떠올랐겠습니까? 당연히 말씀이 떠올랐겠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할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던 걸 봤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적어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였다는 걸 그가 봤거든요. 몸과 마음은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과 순간이었지만 그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의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것을 선택한 겁니다. 1절과 2절 사이에 보이지 않는 요셉의 순종을, 요셉이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한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는 어떤 사명이 생깁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수해 주어야 하는 사명이 생깁니다. 아이들은 교회에 와서 신앙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 신앙인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최선의 헌신의 삶을 사는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바뀌어갑니다.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무서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언젠가 그 아버지의 삶이 좌표가 되어 이정표가 되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여러 신앙인들의 공통점이지 않습니까? 그 말의 전수 덕분에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다른 것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코너잖아요. 완전한 코너로 몰아넣으시고 들은 것도 그거 바뀌니까 이제 소망이 그 하나님 바뀌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자마자 네가 참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네가 참으로 나를 의지하는구나. 하나님 늘 그렇게 일하세요. 그래서 마치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을 만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온 천하에 천명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과 달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게 세상 사전이 말하는 형통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한 것 같고 답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순간 하나님의 손에 의해 붙들린 순간 무엇을 해도 하나님에 의해서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덩이로 몰아넣으시고 우리 곁에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을 조성하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 구덩이를 피하지 마시고 들은 말씀들을 기억하셔서 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우리를 빚으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이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도우심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시냇가 교회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피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베푸신 사람과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이 멈추어 서서 다듬어져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빚어져가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